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감히 주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몇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며 바르게 항상 해석하게 하시고 또 저희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소망하고 실천하여서 믿는 자가 되고 참 주의 제자들이 되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를 진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제자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며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구원 얻은 자로 천국 소망, 내세 소망을 분명히 갖고 주의 재림 때에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의 수에 드는 자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지도하시고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주일 아침에도 이곳에 나와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혹은 가정에서 사모하여 주님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강하고 강하라. 강하라는 교훈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에 비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함으로라는 뜻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강해져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은혜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 바로 죄사함, 의롭다 하심,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받으세요만 합니다. 예수님 교회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골짜니, 그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꽝입니다. 꽝. 꽝이라는 가벼운 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공허하게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굳게 믿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 쓰임 받았으니까 죄 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치고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해서 예수님 잘 못 믿게 방해하죠. 방해꾼입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일을 아주 하는 것이 마귀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한 거죠. 강하라. 또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이죠. 예수님 지금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세히 들었죠.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바로 기적들이니까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니 감사하죠.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잘 못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믿겠느냐. 그래서 다 잘 믿은 줄 압니다. 그 기적들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 약속 등에 관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고백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것은 복음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또 이 사실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확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증거한 바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증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합니다. 그 사실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들입니다. 증인들이 많으니까 증인들이 두 명만 있어도 든든한데 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을 때에는 진짜 그것은 확실하죠. 많은 증인을 주시고 책만 하더라도 네 권의 책이 있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책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증인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증인 아니 500명이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증인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지어낸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전혀 마리아에게서 나시지 않았고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 증거되고 순교의 피로 확인된 확증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란 참으로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환경 여건에 따라 변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지요. 충성된 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 진리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을 만한 자, 그가 충성된 자이죠.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디모데도 충성된 자요 또 충성된 자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후시대에 어떻게 전달되며 계승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가 후시대에 전달되고 계승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지요. 제자 훈련은 몇 개의 그냥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몇 가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제자 훈련은 신구약 성경을 정말 바로 파악하고 계승 믿고 그것을 계승하는 그것이지요. 복음 진리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고 그것이 또 사실은 신학 훈련이면 신학 교육입니다. 신학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처럼 가서 모세오경을 배우는데 한 학기 내내 JDP 문서설만 계속 공부하고 JDP 문서설 잘못됐다는 것만 비평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스러운지. 아니 일반 대학 나와서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가서 목회하는 MDV 과정은 목회자 양성 과정이면 모세오경에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더 그렇죠. 아 그것을 자세하게 다 모세오경의 대의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어려운 난해 구절들도 해석해주고 중요한 것들이 거기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성막제도만 하더라도 성막제도에 대해서 또 10대 절기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학기 내내 그 귀한 시간을 JDP 문서를 비평하는데 하자니 이 요령 없는 교수로다.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사실 그런 야단을 맞아야 될 야단을 뭐지 제자한테 선생님이 야단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학교육을 가서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좀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신학교는 그러니까 신학교육이 체제가 잘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계승이 그게 필요하다. 네. 교회는 이런 계승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받고 배워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교회들이 처처에 좋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목사가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올 때 좋은 목사들이 언제든지 후보가 있어서 아무나 골라잡아 한 사람 해도 다 누구나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예. 목사는 많지만은 정말 세울 만한 목사가 있느냐. 봐서 바른 말을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믿음이 안 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전동사본에는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전동사본에는 없는데 나와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 고전분투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였듯이 이제 바울은 조금 있으면 순교의 잔을 마시고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계승해 나아갈 디모데 같은 그런 충성된 자들이 있어서 그들도 고난을 감당하며 일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유언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전도는 전쟁에 그리고 전도자들은 군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 사역을 방해하며 전도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교회 사역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자들은 군인 정신으로 일해야 됩니다. 군인 정신이 뭔가요?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에 참여하고 평소에도 훈련하면 아이고 또 훈련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군인 자격이 없죠.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전쟁 때 쉽지. 평소에 훈련을 안 해놓으면 전쟁할 때 당황하게 되지. 전쟁하고 하고 싫으면 훈련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나라 같이 전에 바로 코앞에 휴전선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라면 훈련은 더 철저하게 해야지. 훈련을 잘 해야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훈련 안 하는 그런 군대는 전쟁 남은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망하지.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에 참여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나 출동하고 비상 그러면 언제든지 다 군복 착용하고 그리고 다 총 들고 그리고 집합하는 거죠. 언제나 전쟁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들은 몸이 피곤하다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파도 일단 거의 죽을 지경이 아니면은 나가서 뛰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다 알듯이, 그죠? 그리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예, 전쟁이 지금 하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갑니까? 그럼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런 군대는 필요가 없죠. 그런 군인들은. 그들은 그들을 부른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들의 충성된 행위와 수고 때문에 국민들은 밤에도 편안히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은 군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물론 전도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내버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집을 돌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우리가 많이 말했습니다. 그건 기본이지만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할 때에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 주의 일이 첫째다. 그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께서 부르셨으면 주의 일을 첫째로 여기는 우선순위 첫째가 주님이고 그리고 또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도 다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의 종들의 삶이다. 주의 종들의 삶이다. 종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들은 유념해야 할 삶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삶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무엇보다 첫째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활에 얽매이면 주의 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기 생활 먼저 다 생각하고 주의 일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그 주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직분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을. 말이 좀 강한 거예요. 직분 반납하고 주님을 첫째로 생각할 만큼만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절 보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 비교합니다. 선수는 규칙을 지키며 경기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트랙을 뭐라 그러죠?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다 트랙을 따라서 가야지. 그걸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로지르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만지면은 그거는 안 되지. 반칙이죠. 손이 공에 닿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상대방 선수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은 그거 큰 반칙이지요. 또 공을 차지 않고 상대방의 선수를 차면은 그건 퇴장일 것입니다. 그런 반칙을 하면 안 되죠.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복음 사역자들을 농부들에 비교합니다. 농사는 부지런함과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땅을 일구어 고르게 하고 그 일도 쉽지 않고 땅을 파서 돌들을 다 걷어내고 고른 흙만 남겨서 땅을 고르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씨를 또 다 골고루 잘 뿌리고 적당하게 물을 주고 잡초가 생기면 잡초는 왜 자꾸 생기는지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하여서 또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인내하면 이제 곡식이 자라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지. 추수하는 것도 수고로운 일이죠. 이처럼 부지런히 수고하고 떼약볕에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입니다. 농부들이 이런 수고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복을 누릴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에 교훈된 규칙대로 그것이 규칙이 성경책이니까 성경의 규칙대로 경기의 규칙처럼 성경의 교훈대로 행해야 하고 부지런하게 또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을 봅시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동사부는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전도자의 삶은, 이 고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증거된 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예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오직 법적으로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소유하셨고 그 인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와, 주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인성을 가지셔서 인간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인성을 가진 그가 십자가에 못,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조그만 손 하나라도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아이 아파 뭐 하다가 뭐가 탁 찔리면 아픈데 아파서 가시가 조그만 거 하나 박혀도 아파서 불편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그의 모든 제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사역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그 결말은 복된 승리다. 부활하는 것처럼 복된 승리일 것이다. 그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았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갇힐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은 가두지만 복음은 갇혀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가 됐고 또 바울이 갇히니까 다른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이제는 큰일이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 차례다 하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300년이 되지 않아서 300년간은 핍박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은 300년이 되지 않아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고 황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진짜 잘 믿었는지는 잘 몰라도 여하튼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황제가 믿었으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는 믿은 다음에 주 313년에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를 이제 우리가 공인한다.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진실한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지.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의 기독교 핍박이나 그 후 공산주의의 기독교 탄압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지만은 한국의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옥중 성도들을 고난을 당했지만은 아직도 힘 있는 교단이 됐습니다. 고신파 교단이 됐습니다. 또 많은 핍박당하는 이들이 보수신앙 가진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이며 그 무엇도 그 자유의 복음을 메어둘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메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참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그를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원이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영원한 영광을 동반하는 구원임을 뜻합니다. 구원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은 죄가 전혀 없고 의만 있는, 진짜 그게 좋은 거죠. 죄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이 세상에 지금도 죄만 없다면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요. 세상에 경치 좋은 데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저주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자연재해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자연재해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죄가 없는 의만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라 로마서 8장 18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혹은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다 앞에 미쁨이라는 말 지금 많이 쓰지는 않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믿을만하도다, 신실하도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어,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서 때때로 우리가 남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을만하지만은 이 말씀이 더욱 믿을만하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 뭐가? 금방 말한 미쁘다 이 말이여 무엇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요게 미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 그거는 또 경고이지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너 예수 믿어? 아, 안 믿어. 난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누군지 난 모릅니다. 나는. 너 교회 다녀? 아예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데 핍박이라도 있으면 더더욱이 어이구 나는 예수 내가 다닌 적도 없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 믿습니다. 너 믿으면 안 돼. 아이 그래도 나는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나는 저 합정동 교회 다닙니다. 합정동 교회. 당당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믿을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의 결과로 택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산다, 산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한, 믿을 만한 말이니 다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하는 것이죠. 고난을 각오하라. 디모데,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 말을 신실한 말이니 너희가 믿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고난을 각오하면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싸우는, 죄성과 싸울 때도 약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속에 죄성이 있을 때 이놈의 죄, 이건 못된 죄성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구나. 이 거짓말하는 죄, 음란한 죄, 교만한 죄, 이 세상 좋아하는 죄, 이 죄성이 내 속에 남아있구나. 이거 죽여야 되는데 할 때 좀 강해야 싸울 수 있지. 아이고 나는 약해서 막 내가 항상 그렇게 항상 그래서 그냥 내가 믿는 거 그렇게 나 그래 나 잘 못 믿어. 그러게 약해버리면 어떻게 자기 죄성을 이기고 성화를 이루겠는가. 또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건 죄다. 세상의 모든 풍조들 중에 죄악된 것은 이건 죄다. 그렇게 보아야 되지. 마귀와의 전쟁에서 겁내가지고 마귀와 전쟁하는데 겁을 내면은 되겠는가. 마귀와 죄와 죄성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성도들에게 다 교훈하기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느냐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을 굳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런 교훈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힘쓰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런 말씀. 여성도들도 비록 여성도이지만은 여성은 좀 그렇게 약하고 좀 조용하고 그런 것이 미덕이고 장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교훈도 있어요.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들은 두말할 거 없고 남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집안에서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빠가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잘 못해. 엄마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바로 딱 반드시 서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해야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항상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종말로 너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성경에 디모데만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들이 다 남자답게 강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사도적 복음 진리와 교훈들의 계대, 오늘 여기에 중요한 안절이가 교훈의 계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고 무엇이 사도적 교훈인가? 무엇이 성경적 기독교인가? 좀 연구를 해야 파악이 되겠지. 대충 그냥 뭐 내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이나 제대로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한테는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 기독교 신앙, 사도적 전승,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내가 파악하고 파악해야 그 다음에 보수해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지, 전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계대 얘기는 교훈의 계대. 디모데야, 네가 충성된 자, 강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모든 증인 앞에서 내게 받은 바 말을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하거라. 계대하라는 본인이 보수하고 우리가 역사적 기독 신앙을 잘 파악을 하고 파악을 먼저 하고 그것을 잘 보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계대를 하라. 내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바른 교훈 전수는 제 생각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 본인이 우리 어른된 본인들이 성인된 자들이 먼저 믿음 생활 바로 해서 기독교가 이거다 믿는 도리가 이것이다 모든 교리적인 내용 윤리적인 교훈도 바로 잘 파악해서 본인도 실천하고 믿고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부터 가정은 작은 교회의 단위와 같은 것이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일로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유서동부에 보면, 유서동부는 제가 우리 그 어린이 요리문답이라는 그 우리 나와 있는 거 있죠. 오피시 미국 정통 장로교에서 만든 요리문답을 번역해 놓은 건데, 그 요리문답 고하고 기독교 교리개요 좀 섞어서 그걸 이렇게 문답식으로 아이들 교재를 전에 있는 선생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셔서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리를 좀 체계적이게 가르친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리고 어른들도 기독교 교리책, 교회 개요책을 개요지만은 아주 중요한 골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또 전신학책도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참고가 돼요. 주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특별히 충성된 청년들을 일할 만한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닌 거예요. 청년들을 불러서 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인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우리 장모님이 잘 우리 청년들을 좀 여러 교재들을 제가 자꾸 이제 요거 이번엔 요거 좀 가르쳐 주세요. 요거 좀 읽도록 하십시오. 자꾸 장로님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공집회도 열심히 좀 참석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인데, 공집회 11번 집회만 다 나와도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신학교도 가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제2지표만 배워서 애 마음에 탄식스럽다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성경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강해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인과 그 요점을 교리로 우리가 요약, 성경을 다 배우고 그것이 요점은 교리와 윤리입니다. 그리고 교리는 믿어야 할 바가 교리고 윤리는 행해야 할 생활 교훈이 윤리입니다. 성경 강해는 이만큼의 강해가 길지만 뭐 더 하려면 뭐 더 이만큼 되겠지만 요만큼 강해가 된다. 되더라고요. 요만큼이지. 요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요약하면 교리와 윤리, 기독교 교리책 하나하고 기독교 윤리책 하나하고 요점 정리가 그것이 요점이에요. 그러면 강해 다 열심히 읽고 교리책 읽고 윤리책 읽어서 기독교를 잘 파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될 것이에요. 아니, 언제나 젊지 않지만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은 교회의 장로도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잖아요. 교회의 장로와 직분자들은 사상이 바로 돼야 되고, 예,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일치된 그런 교리 사상을 가져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회 천지지요, 세상에. 잘못된 교리에 가진 세상의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합정동 교회와 진실한 교회들이 바른 교리,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의 교훈이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고 할 때에 대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런 집사님들이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고 권찰님들이 되시고, 권찰님들도 권찰님이 아무나 권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한두 마리라도 권면하려면 자기가 바로 알지 못하고 권면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그냥 참석합시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습니다밖에 말할 말이 없겠죠. 잘 모르면 안 되고 이건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교리의 내용, 우리의 행위의 그런 교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 주일학교의 청년부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 훈련이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그것이 사실 실상 바른 신학교육의 일입니다. 신학교는 그런 일을 사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다 믿을 수 있게 그분은 교리가 반듯하고 생활이 반듯하게 생활 교훈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것을 실천함이 있어서 정말 좋은 인격의 사람들이다. 예. 인격적으로 도덕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다 된다면은 교회가 탄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목사들을 양산하는 그런 그런 신학교가 된다면 교회는 앞날이 없지만은 이 얘기는 시간이 갔지만은 그래도 한번 맛보기로 해야 좋겠지.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88년도에 여기 왔을 때에 저 수색에 있는 교회에 왔을 때에 부목사를 하나 좀 청하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다 인터뷰를 좀 하는데 그 처음에는 조이 신학 그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시험식으로 이렇게 쳤어요. 와서 한번 그래서 한 분은 조신학 전혀 사상이 잘 돼 있질 않아가지고 안 되겠어서 이제 그분 안 되겠다 탈락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탈락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아 좀 안 되겠다고 아 왜 안 되냐 그래서 아 조신학이 시험 친 것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이 젊은이가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지 조신학 갖고 목회하고 끊소 그러고 딱 끊더라고요. 와 나보다 나이를 말하면 한참 어린 그런 사람일 터인데 그래서 내 속으로 자 이거 좀 어떤 그 추천한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다 그냥 말았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조지 신학 갖고 목회하고 끈소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은 둘째쳐놓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속에 그래. 조직신학 갖고만 목회하는 거 아니지만은 조직신학 없이 목회하는 거 아니다. 조직신학도 모르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 이 바보 같은 목사이. 신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것도 안 배우고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냐? 조직신학 갖고 목회하고 사람이 조직신학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덕성도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른 거 다 있어야 되고 있지만은 조지신학 빼놓고 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회를 하려고 그래. 교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때 말이 되지 않아서 내가 좀 시간이 갔지만 이런 반이 되지 않게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회의 주의 종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사모하고 결국은 다 우리가 군사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군사들이 우리 군사가 에이고 저 목사님 혼자만 군사한다. 목사님 혼자만 군사한다고 매일 저렇게 그냥 혼자 애쓰지. 그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군사가 없다 그러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훌륭하셔서 장로님들이 좋은 군사가 돼서 같이 입장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주의 일을 받들고 장로님들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직분 훈련 뭐 하면서 우리가 더러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만 같이 뜻을 같이 하여 주의 일을 받들며 나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들이 다 좋은 군사가 되고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고 또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 교훈을 바로 계대하는 이 계대하는 가정마다 계대가 되고 주일학교에서 계대가 되고 예 우리 교회가 계대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좋은 군사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나누었으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심령으로 강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파악하고 보수하고 계대하는 전수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